어떤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걱정만 빼고 나면 저는 인생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듣기가 어떠세요? 교회에 걱정되는 일만 제하고 나면요, 인생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대요.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걱정거리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말하자면 그분에게 있는 유일한 걱정거리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복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 바람잘날이 없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인생에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교회만 제대로 된다면. 참 부러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보다 더 부러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긴 본문을 제가 좀 자를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도저히 잘라낼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다 읽어야 되겠다. 다 읽으면서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부러운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됐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이 시작되는 것이 1절, 2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언제 그 생각을 하게 됩니까?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그리고 다윗도 자기 궁을 잘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거리 하나도 없게 된 때에 문득 든 생각이 뭐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평안하게 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거하겠다고 해서 성막을 지으려 했는데 그 성막을 지은지, 말하자면 텐트같이 조립식 건물에 하나님 계신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 건물 처음 세웠던 거 다 파괴돼가지고 다시 세우고 그 복부께가 있을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닌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400년 정도요.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다윗이 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초기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아,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만한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때가 너무 늦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거 다 주시고 너무너무 평안해진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구나 이랬으니까 그렇게 칭찬들을 만한 일도 아니다 싶은데,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생각을 아시고서 너무너무 기분 좋았다는 증거가 본문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저 이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말 딱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하라고 한 말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셔요. 7장 5절에서요. 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디 가서 끝나나요? 16절까지 갑니다. 도중에 쉼표나 좀 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뭐 쉼표 안 찍어도 되겠죠? 여러분, 다윗은 그저 한마디 툭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어요.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어찌나 기분이 좋으셨던지요. 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내용도 아주 풍성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 얘기죠. 그 많은 내용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5절 한번 봅시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나님의 표정이 어떨까요? 아마 웃으셨던 것 같아요. 귀엽다고 느껴졌는지 가소롭다고 느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띄시면서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정말 어리어리한 성전을 다 지어놓고 하는 기도 속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는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은 표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첫 번 반응이 그겁니다.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여러분 가소롭게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요? 참 귀엽게 여기셨을까요? 물론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회막을 지으라 하셨고 이 회막이 곧 내가 거하는 내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회막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집을 짓겠다고 생각을 했겠지요만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내가 여기 머물러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 쓰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실 때에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다고? 하나님께서 기분이 아마 아주 아주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참 가소로운 약속을 한 적이 들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 엄마 저 아빠가 뭐가 마음에 좀 들었는지 자기들이 크면 돈 벌어서 엄마 아빠 유럽 여행 시켜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 들으면 느낌이 어땠을까요? 이 조그만한 애들이 뭐 기분이 좋았는지 엄마 아빠 나중에 유럽 여행 시켜주겠다고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이 작은 꼬마 녀석들이 유럽 여행하는데 둘이 보내면 돈이 얼마든지 그거 알긴 알고 해요. 세월이 좀 흐른 뒤에요. 나중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너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이런 약속 했다? 물으니까 언제 그랬는데요? 기억이 없대요. 그런 말 한 적 없대. 당연히 기억도 못할 것이고 뭐 까먹어버릴 거라는 거 뻔히 알지만 그 아이들이 부모한테 그런 얘기할 때 기분요 괜찮더라고요. 나중에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래도 그렇게 서운하지가 않아요. 기분은 괜찮더라니까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에 자들이 살만할 때 되면 그 얘기를 또 물어볼 겁니다.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떠났어요. 그 얘기 했다는 자체가 머릿속에 참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에 하나님께서요,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어쨌든 하나님 집을 지어드려야겠어요 하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셨다는 게 딱 보이는 첫 번 이야기가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요. 6절, 7절 연결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야. 없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런 느낌을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 진짜 답변은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앞부분은 그 앞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그 다윗의 그 뜻에 따른 하나님의 정확한 답변은 9절에서 16절인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지어라 했어요. 짓지 말라 했어요. 짓지 말라 하시죠? 그냥 지지 말라가 아니에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 네 선물은 내가 받은 걸로 하고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그런 마음이라도 고맙다. 이미 지어준 걸로 하고 내가 받은 걸로 할게. 대신에 내가 네 집을 지어주마.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의 요약입니다. 구절 한번 보세요.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10절 11절을 보면요,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실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결론 삼아드리는 얘기가 16절이 되겠네요. 뭘 견고하게 하는가 보세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다는 게 그렇게 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뭡니까? 내 집, 내 나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네가 짓겠다고 했는 그 집은 넌 손대지 마라. 누구한테 맡겨라? 내 아들에게 맡겨라. 그런 얘기죠. 다윗은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네가 내 집을 짓는다고? 그래, 좋다. 그거는 내 아들에게 넘기고 대신에 내가 너의 집을 온전하게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윗이 한 말이 그렇게 대단한 말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다윗이 이 정도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반응이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냥 한마디 하나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어요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너무 큰 것 같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누구 생각이 나십니까? 사도 바울 생각이 나요. 바울이 세 번이나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의 답변은요,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러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냥 한마디 했는데 대해서는 너무너무 큰 복, 큰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이런 큰 복을 주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누린 엄청난 복,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에만 관심을 자꾸 쏟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쏟아 부으셨는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속 들게 됐는지 이걸 주목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말을 바꾸면요, 누구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그 생각을 늘 몰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움직여갔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잘 아는 얘기는 좀 생략을 하고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는지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게 된 사실은 잘 아시죠?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해 대고 있는데 이스라엘 병사들이 아무도 꼼짝을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그런데 이 조그만 소년이요, 오로지 생각한 건 뭡니까? 어디 감히 하나님을 모욕한단 말이냐. 이것 때문에 못 견뎌서 일어난 거예요. 분노입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난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용감하게 대드는 거죠. 그 싸움은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골리앗이 칼을 들고 서 있는 거기를 향해서 다윗이 뭘 들고 갔습니까? 골리앗의 눈에 이 꼬마 녀석이 뭘 들고 와요?
짝대기 하나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래요.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 짝대기 들고 오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기고 지고 그 문제는 떠나서 감히 네가 어떻게 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느냐? 이 분노. 이게 다윗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거죠. 후일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옵니다. 그야말로 사울을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다윗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구나라는 걸 알면서도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손댈 것이지 우리가 손댈 일은 아니다. 그래서 겨우 옷자락만 베고 빠져나옵니다. 그 옷자락 벤 것도요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버려도 끝까지 해결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니 내가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원수를 제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 쫓겨다닌 세월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10여 년이 넘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녔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 요나단에게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거의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며 10여 년을 그렇게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 한번 안 합니다. 그냥 쫓길 뿐이에요. 너무너무 쫓겨다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외국으로 망명을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한 번은 나갔다가 미친 짓 해서 겨우 살아서 돌아오고요. 또 안 되겠다 싶어서 반대쪽, 모압 쪽으로 갑니다. 모압 쪽에 가서 부모님 모셔다가 좀 편안하게 지냈더니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해주신 유일한 기회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이 한마디뿐입니다. 사울왕에 쫓겨서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몸이라도 부지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도망왔는데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우리 같으면요 진짜 죽으란 말입니까? 소리 한마디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다 땅에서 또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다윗이 그렇게 쫓겨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셔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이 표현이 나와요. 아니 도와주시려면 좀 화끈하게 도와주시지. 그 선지자 보내서 전한 메시지가 요 딱 하나입니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무슨 뜻입니까 그게? 들어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고비에 계속 쫓겨다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울에게 넘겨주지는 않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쫓겨다니란 얘기잖아요. 아니 도와주시려면 좀 화끈하게 도와주시지 이게 뭡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권투심판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쟤하고 붙어 꼭 이기게 해줄게. 그래가 링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얻어 터지기 시작해주고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나 이런 시합 안 할래 하고 내려갔더니 심판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내 이기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 올라가. 그래 또 올라갔습니다. 도대체 이기게 해줄 기미가 안 보여요. 올라가서 실컷 또 두들겨 맞았습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상대방이 지쳐가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여러분 이기게 해주겠다면 무슨 좀 반칙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좀 빨리 끝을 내줘야 되지. 이 패던 놈이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두면서 밖에 도망가던 놈 불러가지고 야 시합은 계속해. 이런 모습이에요. 다윗이 피해 다니다가 그 도망갔던 성읍 중에 하나가 그일라라는 성읍이 있어요. 거기 숨어 있었더니 사울이 그 소식을 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제사장을 통해서요.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그일라로 올까요? 그랬더니 답이요. 올 거야. 그러면 이 그일라 백성들이요. 나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그랬더니 내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성에 못 있잖아, 그죠? 다시 군사들 끌고 또 도망 나갑니다. 갈 수 있는 대로 갔더라, 이럽니다. 정처없이 도망 다녔더란 얘기죠. 아니,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그렇게 대답을 잘해주시면 하나님, 이제 사울을 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 함직도 한데 안 해요. 사울이 내려올까요? 내려올 거야. 그러면 이 백성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넘겨줄 거야. 예, 알았습니다. 또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도와주시려면 좀 화끈하게 도와주시지 왜 이러실까 하는데 진짜 중요한 답은 여러분 다윗은요 내가 이렇게 쫓겨 다니는 것 내가 외국에 나가서 편안히 있는 것보다가 유다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사울에게 쫓겨 다니는 것 하나님께서 뭔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소리 안 하고요. 쫓겨 다니라 그러면 계속해서 쫓겨 다니는 거예요. 십수년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없으면 참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쫓겨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다윗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대로 살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사시대요. 주변에 있는 오만 이민족에게 다 짓밟히며 근 400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그 모든 이민족들을 다 물리쳐 주셔요. 나라를 세우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속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든 고비를 겪게도 하셨지만 때가 되면 온전하게 다 세워놓는데 하나님과 다윗 관계가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한마디 툭 던졌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겠어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그렇게 크게 먹어버리네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됐다. 집은 지어진 걸로 하고 그건 네 아들에게 맡기고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해서 전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은 다윗이 그 다음에는요.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말이 길어요. 이 본문이 긴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길게 말씀하셨더니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합니다. 이 얘기가 아주 길어요. 18절부터 다윗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 내용이 뭔가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만 해도 너무너무 큰데 제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장래의 복까지 허락하십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복도 얼마나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받은 것도 참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세상에 앞으로도 이런 복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조금 야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 자식인데 뭐 어찌 보면 다 같은 건 아니지만 그죠? 누구는 이렇게 이뻐하셔가지고 19절 끝에 약간 이상한 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표현을 빌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셨는데요. 이 말씀이 원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법인이다란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 따라서 이게 사람의 법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치 이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